예, 제가 말씀드리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보여드릴 텐데요.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전부 보니까 유럽 사람이군요. 그러고 보니 맞습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 스펄전은 영국 사람, 헨리 나우에는 화란 사람이니까 유럽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분들 이름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자주 인용되는 분들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의 저서나 남기신 주옥과 같은 말들이 설교나 책에 많이 인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같은 질병으로, 바로 우울증으로 너무나도 괴로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루터에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킨 대단한 설교자 스펄전에게, 실천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엔에게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우울증이라뇨.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영적 지혜와 성경적 권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막 힘을 내어가지고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면 나왔지, 그분들에게 과연 우울증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합병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때때마다 도움을 받는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는 분야가 뭘까요? 가장 많은 수익을 주는 효자 종목 뭘까요? 아무래도 수술비가 비쌀 테니 외과에서, 각종 외과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경증으로 작은 병원보다도 나큰 병원 가서 확인 받아야 나 마음이 편해. 그래서 진료받는 사람이 워낙 많을 테니 내과일까요?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성형외과, 건강검진, 피부과 이런 분야가 가장 많은 수익을 줄까요? 그게 다 아니랍니다. 가장 많은 수입원은 장례식장이랍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생각할수록 이상해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인데 장례식장이 가장 성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깊다란 침체를 경험하는 우울증이라니 일견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우울의 증상은 곧잘 찾아오고요. 마음의 깊은 고통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울감이 순간 찾아왔다 떠나는 경우,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울증 하면은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지나친 걱정을 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의 감정이나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겪거나 그것을 갖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해서도 안 되지만 가볍게 여기거나 얕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잘 알고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울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얕보지 않고 잘 이해하게 되면 과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사전적 정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일정한 에너지와 무언가 하려는 열의가 있었다면 그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낙담 상태, 병적으로 과도한 우울 상태, 절망감, 무력감, 식욕 부진, 불면증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증상을 듣고 어쩜 목사님 가만 들어보니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이 안 오고요. 밤사이에 자주 깨서 잠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도 입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이 맞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하겠지만 그런 증상이 지속적인지를 봐야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2주 이상이 지속되고 심각하게 느껴지면 기도를 하고 또 상담을 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은 입맛이 없는데 어제까지 잘 드신 분, 그런 분 우울증 아니십니다. 며칠 입맛 없었는데 지내고 보니까 가고 싶은 맛집이 있고요. 생각나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맛집에 좀 찾아가고 싶은 의욕이 있는 분들, 여러분 우울증 아닙니다. 생각나는 그거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6시 내 고향 한국인의 밥상 보면서 입맛을 다시게 되는 분들 우울증 아닙니다. 예, 동네 한 바퀴 보면서 이만기 씨 다니는데, 예전 같으면 김영철 씨 다니는데 나도 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괜찮으신 겁니다. 의욕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데 낮에 그렇게도 잠이 쏟아지면 다행인 겁니다. 예, 우울증이 순간 찾아왔다가 사람을 만나서든 좋은 일로 내가 웃음이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울감이 얼마 안 있다가 떠나가게 되면은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식욕, 수면 이런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은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영혼이 침체된다라고까지 느껴지는 그것, 마음이 힘들 때 그게 몸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아프리카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한국에 건강검진을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상선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의사 말이 6개월 안에 재검진 받으라는 말을 해서 내가 염두는 해뒀지만, 여러분 선교사역에 매진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그 일정이 어디 쉽게 허락이 됐겠습니까? 1년 만에 오게 됐어요.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어휴,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결절의 크기가 커져 있었고 암의 징후도 보인다고 말합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선교사님이 조마조마 기다리면서 마음에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암이라면 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선교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다시 쉽게 올 거리가 아닌데, 행여 암이어서 한국에 남는다 해도 남편이 홀로 선교지에 있고, 지금 한국의 의료 사태, 딱 그때였나 봐요. 그때 문제로 원활한 게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의사의 말이 자꾸 귓가에 진작 오시지, 많이 커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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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막 귓가에서 쟁쟁거리면서 떠나지를 않아요. 불안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송교회에 또 여러 협력교회에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겪는 이 커다란 일이 몸과 마음을 확 삼켜버렸던 겁니다. 선교사님이 크게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 우울 증세와 우울증세가 찾아온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공부해서 싸워야 하겠다. 그러면서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대한 좋은 책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같은 어려움을 가진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는지를 선교사님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저앉았던 몸과 마음이 점점 다시 세워져 갑니다. 지나친 걱정부터 하는 것, 그것은 금물입니다. 내 마음이 또 몸이 얼마나 아픈 것이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상담하고 찾아가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이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제리의 이 선교사님에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마음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원인을 모를 그 우울 증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고 호소를 합니다.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은 안개와 싸우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개와 싸우는 것 같다. 마음속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 절망이 마음의 영혼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울증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과하게 슬프다라. 이런 일이 이 정도까지 슬픈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과하게 마음이 괴롭더라, 슬프더라, 너무나 공허하더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세상과 단절이 된 느낌, 사람에게서 떨어진 고립된 느낌, 삶의 의미로부터 단절되고 또 미래에 대한 조그만 소망도 생기지 않는 그런 고립감, 단절의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걱정해주는 누구의 말도 힘겹게 들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절망에 사로잡혀 버린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에게도 그런 극심한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두려움이 불쑥 찾아오니 그 대단한 엘리야도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다가 로뎀나무, 너무나 낮은 그 나무인데 그 아래로 기어들어갑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이런 말 해서 안 되는데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10장 1절에 읽진 않겠지만 그 많고 많은 괴로움에 몸부리치던 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살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18절 메시지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그 태에서 나왔단 말인가?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이 삶.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탄식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그 사람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여러분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울의 마음을 호소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그 어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좋아지겠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마음을 살피고 얼굴의 수심이 어떤지 관찰하고 찾아가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표현이 어쩌면 커다란 외침이고 간절한 외마디 부르짖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여러분, 그렇든 아니든지 간에 말을 걸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제 얼굴에 뭐 있어요? 화장이 잘 안 먹혔나?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계속 물어봐야 돼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 안 됩니다. 금세 지나갈 것 같은 우울감이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떠나지 않는 우울증이든지 간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우울증 투병일지를 썼습니다. 제목이 멋있습니다. 우울증 해방일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글을 인터넷에 남겨요. 그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립감이었고 단절감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고립감, 단절감. 내가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지만 사람들과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 하지만 주변에 자꾸만 연결되는 사람들. 계속 찾아와 주어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모든 상황에서 힘을 주었던 시가 있었다 말해요. 하피즈라고 하는 14세기의 페르시아의 시인인데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모두 다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장미는 어떻게 심장을 열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어주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는 빛의 격려 때문.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까지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 장미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자꾸만 그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어요. 위축돼 있어요. 활짝 피지 않아요. 하지만 빛의 격려가 무언가로부터 있었을 때, 하늘의 격려가, 그리고 빛의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을 때 이제 비로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장미가 활짝 열리듯이 마음을 엽니다. 두려움에 떠는 누군가에게 존재를 비추어주는 빛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심장을 열어 가슴에 온기를 나눠주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두움 가득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서로의 얼굴과 마음과 영혼을 살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호소가 어떠한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관찰하면 그 마음의 호소가 들립니다. 보입니다. 내가 할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가 떠오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에 몇 줄 안 되는 그 기도 제목 사이에 있는 삶의 어떠한 행간이 있는지를, 어떤 어려움이 담겨 있는지를 주목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마음을 끌어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격려로 비추어줄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두 번째는요, 믿음을 다그칠 일이 아니라 안아주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그칠 일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믿음을 혼내고 다그치고 너 믿음 어디 갔어? 라고 할 일이 아니라 안아주어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서 어떤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직을 보던 의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의이니까 협심증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조영술을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혈관에 협착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검사와 시술을 해봐도 심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원인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더 면밀하게 볼 텐데 예전에 그 기술이 많지 않았던 때여가지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해요. 자, 이제 심혈관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가 아침이 되어서 병원을 찾고 회진을 돕니다. 교수님 뒤에 수행하면서 그 전문의가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 전공의들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수님이 환자와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의뢰이 그러려면은, 상태를 좀 들으려면 서서 듣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좋지 하세요 하고 이제 떠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 의자를 안 가지고 앉는 거예요. 환자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물으면서 그의 마음을 살핍니다. 이 여인에게 사정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몇 달 동안 있었던 그 일이 뭐였냐면 벌써 후반이었지만 장성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그만 죽였던 겁니다. 이 일을 듣게 되어서 막내 아들이 첫째 형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둘이 또 티격태격하다가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감옥에 있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식놈들이 이러다는 걸 보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두 아들까지 다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몸에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의사는 이 여인의 질병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상심증후군, broken heart, 그래서 깨져버린 심장, 산산이 부서진 마음, 이게 실제 있는 병명이라고 합니다. 타코츠보라는 심근병증, 스트레스성 병이에요. 이 병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심장협회에서 이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6.5%가 이 질환이었다고 하고 6.5%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심장병 환자의 80%가 성별이 어떤 줄 아세요? 여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의 80% 넘게 여성들이 그 마음의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이 사망률을 봤더니요, 남성이 11.2%, 여성이 5.5%.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극심한 스트레스성 질환을 갖게 되면은 남성들이 더 두 배 넘는 그 확률로 사망이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음의 병에 더 취약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살게 한 이 의사의 이름은요, 조지 E. 버치라는 사람입니다. 단 5분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질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이 여인만 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아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어머니를 생존케 함으로써 두 아들 또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어디 따로 놀던가요? 몸의 질병이라 해도 마음을 더 살핌으로써 우리 몸의 영혼의 근본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듯이 여러분, 우울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마음의 문제, 슬픔 가운데 낙담하고 소진되어서 기력이 없고 공허하여 힘겨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다그쳐서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걱정하는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죠 라는 마음 우리는 다 하죠. 근데 여러분, 때때는 어떤 경우로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영적 문제가 있으니 용한 목사님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그치는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적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정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알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낡고 병이 들듯이 우리의 뇌 건강도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도 필요하지만 병원도 필요하고 때로 약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니까 약을 멀리한다라는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이 약을 과학의 총집약인 이 약을 성실하게 먹어야 하는 것이죠. 약을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으나 약을 소홀히 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자신을 안아주는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필요한 약을 잘 챙겨 먹고 나를 위해 필요한 병원에도 때마다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총체적 방법을 자신을 위해서 씀으로써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꽉 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힘겨워할 때 너무 믿음에 대해서만 힘주어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시고요. 그냥 같이 밥 드시고요. 그냥 같이 산책하고 걷고 함께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구경하고 장을 보세요. 얼굴과 마음을 잘 살폈으면 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어린 관심이고 휴식과 같은 만남이고 숨 쉴 수 있는 피난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우셔서 그의 마음을 잘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성경도 우리의 삶을 간단치 않은 인생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떠듬떠듬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만나며 구하며 얻으며 나아갈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디쓴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기 마음에 고초와 재난, 괴로움과 쓰라림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쑥과 쓸개즙 같은 쓰디쓴 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쓰디쓴 인생을 모르는 시니어는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쓰라려봤고 다 쓴물 마시는 것 같고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왔고 그것을 지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쓰다는 것을 겨우 소주에 빗대는 것은 인생을 한참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내 마음에 이거를 그렇게도 내보내려고 했었던 고초와 재난, 이 쑥과 담즙 같은 이 쓰디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인생의 경험들을 다 털어내고자 했지만 되지 않아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되었지만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게 하셨다. 내 마음이 아프게 내 마음에 남아있던 것이라도 결국에 소망이 되게 만드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도 나를 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믿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근심이 있으나 마음에 쓰디쓴 괴로움이 때로 있으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인생의 여러 일로 고생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안아주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의 문제는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목장에, 우리 이웃에,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원치 않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아주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이해하고 힘겨운 그들이 자신을 안아주고 하나님께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관찰해 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을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마음의 그러한 어려움이 호소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자신을 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살피겠습니다. 함께하는 격려로 그들을 주님 앞에 다시 마음 다하여 회복되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얕보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한 과하게 걱정하지 않으며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함께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 시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본심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마음에 힘든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도 그렇게 보다듬어져야 하겠지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목장에 혹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보다듬도록 나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얼굴과 마음을 관찰하고 살펴서 함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의 귀중한 포인트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우울의 시간, 때로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길 위하여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워 그것을 잘 알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과하게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안고 나를 안아주며 주여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어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의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